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범죄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되, 그러나 그분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나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시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주시기만 하고, 정작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치르고 갚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이 구원의 도리 중에 그리스도의 생에 관한 핵심은 그분의 탄생과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일어난 그 일은 사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정죄받으신 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이 죽음의 방식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서 죽으셨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죽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네바 교리문답 60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60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방식의 처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저주는 다름 아니라 인간이 범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영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하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죽음의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죽음이 선포되었다, 저주가 선포되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뭐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영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면서 이 저주를 친히 담당할 구원자가 약속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행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서 탄생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죽으심의 방식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면 다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만이 아니라 이 그 사람이 나무에 달린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지요. 이런 면에서 이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던 죄목이 뭐지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법정에 고소했던 제목은 신성모독죄지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석형에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는 죄목을 받아서 죽임 당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이전에 앞서 그 신실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 당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그런 사람처럼 취급되어져서 복음의 불길이 오히려 마치 이 불길에 휘발유를 부은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되어서 계속 복음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바로 이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해서 이 더 이상 복음의 운동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강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런 요구를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주해서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요를 하게 했고 빌라도는 민심을 거스릴 수 없어서 결국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뜻이 드러난 사건이죠. 빌라도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뜻이 드러난 이 결정물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정체가 십자가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1장 후반부터 2장에 쭉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저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바라보지만 그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그런 저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저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선언 안에 있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이제 61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1문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복된 상태를 결코 상실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정말 이상하고 매우 독특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 있는 자처럼 취급당하시고 그 죄로 인한 저주 선고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지요? 대답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제로 61문에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분만이 저주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견뎌낼 수도 없고 저주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이 저주, 이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저주를 이기고 우리 인간에게 내린 저주의 숙명을, 운명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61문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셨다 하는 이런 사실만 말하지 않아요. 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61문 답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분은 복된 상태를 결코 상실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만 받았다. 이 사실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늘 유지하고 계셨고 한 번도 상실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복된 상태를 상실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주께서 가지셨던 그 복, 그 지고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주만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복을 선하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그분이 얼마나 그 복이 무한한지 그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면 되는 수동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매우 능동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화에서 대개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할 때 수동적 순종만 말하지 않고 적극적 순종, 능동적 순종도 함께 말하지요. 수동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죄값을 그분이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나의 권위와 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진정한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아담이 그 내용을 그 의무를 시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수행해야만 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져야 될 죄값만 치르시는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상속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문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 장사되어라는 말이죠. 이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된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 죽음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평생 죽음에 종노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이 죽음이 들어온 때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후에야 사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로 부과된 이 죽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상적 죽음이거나 관념적 죽음이거나 흔히 도케트짐이라고 말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인성이 되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됩니까? 마치 연극하듯이 영화배우가 그 영화상에서 연극하듯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 되고 말죠. 실제적 죽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대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치료해야 될 값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 실제적 죽음이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서 모두에,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중에 왔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이제 자신의 본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산에 이렇게 자주 올라갔는데요. 산에 올라간 것은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산에 올라가면 무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무덤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제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저렇게 죽어서 저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무섭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무덤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장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무덤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덤 앞에서 울고불고 하실 이유가 없고, 거기에 늘 찾아다니실 이유가 없고, 무슨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 이렇게 불러내듯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음식 잘 차려서 마치 먹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제사나 아니면 아주 잘못된 개념의 추도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시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정원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무덤이에요, 그냥. 더 이상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리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실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여전히 죽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치 불합리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3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을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 주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63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죽으셔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함으로 믿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의 이해 부족을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자연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고 우리 인간 정서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격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바로 그 일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벌로서의 죽음의 성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권세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음부의 권세도 사실은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절대로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구라파 신자들과 우리 한국 교인들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저희 교인 중에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요 죽음을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그냥 생각해요. 그냥 잠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어떤 한 분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신학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형제들이여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도 저를 볼 것이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곧 봅시다. 그 문구를 게시판에 써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교인들은 신앙이 이런 죽음의 정서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물론 극복해내긴 하지만 사실은 서구 구라파 교인들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지만 우리가 죽으면 되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의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요 영혼의 성화를 위한 징계 극치예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의 최종적 수단이 죽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성화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 직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연단되지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많은 이 정서적인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게 되는,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이 성화의 진보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실제로 떠나보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 직접 곁에 있어 본 사람이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자에 있어서 죽으면 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신자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4문에 보시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64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신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의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진전의 과정이요. 특별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어 관계를 끊고, 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끊어버려 완전히,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국가대표 대항, 그러니까 뭐 이제 그 A 그룹에 있는 국가대표들과 이렇게 운동 경기를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뉴욕 필이라든지 뭐 베를린 필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 있죠, 그죠? 그 줄을 설 때 막 두려움과 초조로 줄을 서 있나요? 아니죠, 그죠? 제가 이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누가 초대권을 줘서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안에서 벌써 이 붉은 악마들이 막 응원을 하는데 막 제 마음이 흥분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실은 소망 가운데 이 두려움에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이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해도 자꾸 무덤 앞에 가서 운다든지 뭐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신 분은 지금 하늘에서 큰 극락의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장례식 때 때로 개선가를 좀 불러달라고 말했죠, 그죠? 제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어떤 찬송을 불러주시면 되는가 하면 찬송가 223장과 224장을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 저쪽 교회당에 있을 때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3장을 꼭 불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4문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고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한 마음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 앞서 죽음으로 향해 가심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64문의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왜 죽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64문의 진술이 나타나고 있죠. 절대로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앞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죠. 또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지상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께서 가 계신 하늘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들어가면 그분과 영원토록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함으로 따라가야 된다. 절대로 죽음 앞에 굴욕적이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